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잡식가를 위한 수다, 잡수다!
잡식가를 위한 수다.
안녕하세요. 잡식가를 위한 수다입니다.
네, 보링입니다.
저는 명스타입니다.
네, 벌써 이제 31번째 잡수다가 시작을 합니다.
네, 오늘 31번째는 우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유를
네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네. 그럼 먼저 코너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유에 대한 잡수다에서는 우유 이야기 할 건데요.
네.
그 뭐 다양한 우유 이야기도 할 거고요.
네, 뭐 우유 추억도 있고 왜 우유를 먹으면 배가 꾸르륵거리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네, 우유는 정말 건강에 좋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할 거고요.
네, 또 저지방 우유 이야기.
또 할 거고
딸기 우유에 들어가는 색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링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이야기에서는 네, 밀크의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네. 타락죽에서 이제 겨울에 왕실에서 먹었던 타락죽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거 먹어봤어에서는 우유의 제품 이야기도 할 거고요.
네.
저는 폴바세, 카페라테 이야기도 하고 초코 우유 리뷰도 하겠습니다.
저는 우유로 이제 손쉽게 가정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우유잼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유에 대한 잡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
네.
우유 일단 저는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였어요.
진짜요?
네.
전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키는 크지 않았죠.
저도요. 안 좋아했으니.
저는 뭐 집에 물을 마시기보다는 집에서 네. 우유를 마시는 그런 가풍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우유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집에 우유를 받아 먹어가지고 또 우유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우유를 받아 드셨군요.
네.
뭐 앞에 우유 주머니 같은 거 앞에 내놓잖아요.
네, 우유 아저씨께서 매일매일 오셔서 우유를 주셨죠.
그렇군요. 저는 우유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또 우유는 단독으로 먹지는 않았어요.
흰우유, 단독 흰우유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흰우유는 별로 안 좋아하고 초코우유도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시는 건가요?
빵이랑 먹었지.
아...
그러니까 단독으로 우유 혼자 딱 먹는 게 아니라 네. 빵이나 시리얼이랑 이렇게 먹거나 네. 초코우유 가루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참 좋아해요.
네.
그것도 다 먹지. 제가 굳이 우유를 이렇게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보면 근데 우유 급식 하잖아요. 기억이 잘 안 나신 것 같은데.
저 기억이 안 나요. 우유를 먹었던 명이... 기억은 있어요. 근데 급식까지는 아니고 그냥 가끔씩 나왔던 건가.
그래요?
맨날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 분명히 우유 급식을 할 텐데.
네, 하셨나요?
네, 저는 우유 급식을 했죠.
네.
그래서 또 초등학교 생각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 급식편 할 때도 짧게 이야기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이제 우유 급식을 하면 당번을 정해야 돼요. 우유 가져오는 당번.
네.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좀 기억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네네. 얘기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번이 돌아가면서 이제 우유를 가져오는 거죠. 우유 그 냉장고에 가서. 근데 당번 좀꽤 귀찮고 추운 겨울에 이제 우유 그 들어있는 냉장고 창고까지 가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네, 그리고 애들이 한 30명 되니까 맞죠?
좀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우유 냉장고 가까이 가면 그좀 꾸리꾸리한 우유 말라붙은 냄새 같은 게 난단 말이에요.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유 냉장고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탁 교실에 가져오면 이제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죠.
네.
근데 바로바로 이렇게 탁탁탁 마시는 애들도 있지만
잘안
꼭
마시는 애들 있어.
우유가 휘누유 같은 거는 남아 돌아요.
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실에 좀 오래 남아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우유 남은 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도 해주시고 하죠. 근데 또 우유를 안 먹고 가방에 챙겨서 집에 가잖아요. 근데 가끔 그게
터져.
터져요, 터져.
맞아. 선생님 막 뛰어서 막 하다 보면.
아니, 가방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 때 오히려 더 가방에 책을 많이 넣어 다녔던 것
그런 것 같아,
같은
저도.
느낌이에요.
왜 그렇지?
그래가지고 책 사이에 우유팩 있다가 이렇게 짜부가 돼가지고
터져가지고.
터지면 진짜 그거는
찝찝해.
대참사. 왜냐면 물은 사실 또
좀
괜찮아요.
말려가지고 하면
말리면
되는데.
되는데 우유는 우유 묻은 책을 말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그
됩니까?
들러붙어 자기들끼리 종이가.
아, 네.
그래서 떼도 안 떼져마.
맞아.
그래서 찢으면서 떼야 돼요 그거를.
맞아요, 맞아요. 그럼 교실에서도 막 엉망돼 있고.
네, 책을 훼손시키면서 뜯어야 되고 막 가방도 그때 딱 바로 안 빨면 그
우유 써붙네.
네, 우유 썩은 내가
진동을 하죠.
나기 때문에 진짜 큰 그런 대참사가 됩니다. 우유가 터지면.
네.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뭐 근데 선택 옵션으로 뭐 딸기 우유, 초코 우유 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더 진화해가지고
네.
이렇게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단지 같은 것처럼
네.
전단지 같은 게 있대요. 막 선택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뭐 덴마크 요구르트 이런 것도 받아 먹을 수 있대요 학교에.
고급이네.
네, 우리 때는 막 그런 거 없으니까 진짜
네.
휘누유 먹는 애들은 꼭 제티나 네스킥 같은 거 이렇게
알았죠?
스틱형으로 된거
네.
그거 꼭 학교 앞에 문구점에 가가지고 아침에 사가지고 학교 가고 그랬었죠.
저희 학교는 안한것 같아요, 기억에.
진짜요?
가끔씩 급식에 우유 나왔던 거는 맞는데, 우유
네.
급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유, 네,
의외다.
우유 급식 냉장고 같은 것도 없었고요.
네.
네, 그냥 없었던 것 같,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다한줄 알았어요.
안 했어요.
애들한테 우유를 진짜 많이 정책적으로 왠지 많이 먹이려고
네,
했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학교는 급식에 그냥 우유가 나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저는 우유하면 플란더스 얘기가
아,
떠올라요. 파트라슈!
역시 독서를
아니,
생활하신
그 만화를 많이
동행씨는
봤어요. 애니메이션.
저는 집에 있는 책을 여러 번
네.
읽었는데,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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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네,
파트라슈.
맞아요. 그것도 되게 슬픈 이야기잖아요.
네, 네로와의 파트라슈의 우정과.
네.
네, 그 파트라슈 그때는 막 유리병에 담긴 우유를 이제 리어카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네.
파트라슈랑 네로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막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우유 아저씨였죠, 할아버지가.
그렇네요.
그런 생각도 나고. 우유 하면 또 저는 그거 소여사.
응?
소여사 알아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강철의 연구수사 작가님을
네.
소여사라 불러요.
아, 진짜요?
그 아라카와 히로무 해가지고 강철 연구수사도 그리셨고, 그 은수저 지금 낭농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만화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이 집이 목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은수저도
네.
그리시고 그렇군요.
일명에서 소여사라 불렀고, 자기 자신을 소로,
캐릭터가
젖소로.
네, 기억이 나요.
네.
강철 연구소사 왜책 뒤에 내
네.
컷마다 같은데 보면
예.
그렇게 등장하셨나?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던 것
소여사
같네요.
작가일까? 집이 이제 목장을 하셨고, 엄청
네.
큰 목장 아니고 그냥 한 중소 목장을 하셨는데, 진짜 뭐 열심히 사시는, 소처럼 열심히 만화를 그리시는, 육아를 다 하면서 아기도 다 키우면서 만화도 다 그리시고 엄청
그러시구나.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백성귀족이라고 자기 가족 이야기를 가지고
네.
만화를 그리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집이 목장 가니까 우유를 엄청 많이 드신 거죠.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화장을 하셨잖아요.
네.
뼈가 안 탄 거예요. 화장을 했는데도.
오, 뼈가 튼튼해서.
뼈가 튼튼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의 터에 계시는 이 직원들 놀래가지고.
이런 건 처음 본다.
이런 건 처음. 이렇게 온전히 남아있진 않는데.
네.
네, 완전 온전히 남아있어가지고.
오.
우유를 엄청 좋아하셨대요, 할머니가.
네.
그랬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어, 그렇군요.
네. 이것도 우유 하면 또, 있잖아. 우유, 빛깔, 뭐, 해가지고.
그렇죠.
연예인들.
네.
맞죠. 우유, 빛깔. 피부가 우유같이 맞죠? 하얗고 예쁘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우유코 수염 광고 알아요? 외국 미국에서 했던 거.
네, 약간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네. 찍은 캠페인 같은 광고였던 네, 것 같은데요.
되게 유명한 배우나 운동 선수를 가지고 맞죠? 우유 있어? 감기크 해가지고
네.
했던 그런 광고가.
컵 제로 이렇게 딱 마시면 왜 네. 입술 위에 묻으면 그게 수염처럼 딱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유 수염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 광고도 미국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유에 대한 추억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우유를 참 많이 먹기도 하고 네. 많이 먹으라고 캠페인 광고도 하는데
네.
우유는 과연 건강에 좋은 걸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보통 생각하기에 우유가
건강에... 완전 식품 같잖아요. 네, 계란같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엄청 자극적인 헤드라인 같은 게 딱 나와요.
맞아요.
하루 우유 3잔 이상 마시면 심장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여성은 조기 사망률이 2배 높아지고 골절... 될 확률도 높아지고.
네, 그래서 어이 골절이라니.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그래서 과연 우유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봤었어요, 맞죠?
네.
뭐 시사인의 377호에 네, 논란의 우유 마셔도 될까요?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맞죠?
네, 여기 뭐. 어디서 연구를 또 했다고요?
네, 스웨덴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하루 우유 사망 3잔 마시면 이상 마시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이렇게 논란이 뭐죠? 맞죠?
아, 저는 3잔 이상 마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맞죠?
네.
오, 차라리 우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연구 과연 잘한 연구인가
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네. 스웨덴에서 한 연구인데 20년에 네. 걸쳐서 추적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집단 수도 이제 엄청 큰데 네,
10만 명 정도.
네. 그 정도 되네요. 여성, 남성 다 합쳐서.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3잔 이상 우유를 마신 여성은 사망 위험이 2배 증가한다. 엄청난 것 같아요.
2배면 진짜 큰데 맞죠?
고관절, 골절 위험도 더 높았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여성의 경우는 사망의 위험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남성의 경우는 또 그렇게 두드러지지 네. 않는다는 거죠. 남성의 경우는 1.1배면 뭐 그렇게 크게
별 차이가
네 차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도를 할 때는 남성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사망률 2배 증가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뭐 우유로 가지고 이제 연구한 거는 뭐 이번에 스웨덴 연구 말고도 또 다른 연구들도 많았죠.
네.
그래서 뭐 네덜란드에서 또 2011년에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또 별 다른 그런 내용이
네.
없었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자극적인 내용을 해야죠. 뭐
네, 그래서
언론이 주목을 하죠.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는 경우에 좀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가 확실하게 이제 영향 관계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뭐 그죠?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북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무당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없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인간이 유전자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국인이 적용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네.
저는 우유를 좋아하니까
네.
그냥 마시려고요.
네. 뭐 세 잔 이상 하루에 세 잔 이상 꽉꽉 마시는 사람은 없죠.
네.
마시기도 힘들고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네.
연구 결과가 뭐 안 좋다는 것도 있고 좋다는 네. 것도 있으니까 그냥 좋으면 마시고
네.
싫으면 안 마시고
네.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이제 먹는 게 너무 많은 이런 세상에서 뭐 우유 하나를 가지고
네.
논란을 중심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약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죠? 워낙 뭐 음식도 많고 대량 생산된 음식들도 많으니까
네.
왜 우유랑 유제품 꼭 집어가지고 너희들이 문제야 하기에는 맞죠.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이야기는 그냥 뭔가 언론에서 한번 떠들었다가
네.
또 씩 씌워버리는
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유당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우유 안에 락토스 해가지고 저당이 있는데
네.
이게 맞죠. 뭐 인간에 따라서 뭐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효소가
네.
없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꽤 서양은 그 정도는 아닌데 동양에는 그죠 우유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도 하시고
화장실에 달려가야 하는
네.
그런 일이 발생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 보링 씨 말한 것처럼 이런 걸 이제 유당불내증이라고
네.
하던데. 유당은 좀 덩어리가 크대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쪼개서
네, 흡수를 해야겠죠.
네,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쪼개는 효소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효소인 락타제가 이제 부족하면 이 유당을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네.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안 쪼개진 게 그냥 바로 장으로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이제 배가 아프고 그런 것이죠.
가스가 차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 거죠. 이 락타제라고 불리는 이 락토스 소화 효소는 신생아의 장에서
네.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기들은 이제 모유나
먹어야 되니까요.
이 수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두 살에서 다섯 살 사이부터는 이제 안정적인 최저치에 도달하고 이제 이 수치가 성인기 내내 지속이 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필요 없는 효소는 그냥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 때는 그 젖을 먹으니까 효소가 있다가 일단 대부분 포유류는 일단 젖을 떼고 나서는 다시 젖을 잘 먹지 않지만 인간만 네. 포유류 중에서 젖을 떼고도 젖을 먹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락티아자의 활동이 적은 이제 성인이 많은 양의 이제 우유를 먹게 되면 락토스가 이제 소장을 통해서 바로 대장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박테리아가 이제 그것을 대사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뭐 수소, 메탄이 발생하면서 이제 배가 더부룩하는 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당 또 이제 배 속에 장에서 이제 수분을 끌어들이는데 이것 때문에 배가 또 더부룩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낮은 락타아제 활동과 이제 그 증상을 락토스 과민증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특히 동양의 성인의 경우는 이제 뭐 락토스 과민증이 뭐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
네.
네. 뭐 예외가 아닌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락토스에 과민하지 않는 이 동양 사람은 소수라고요. 하지만 이제 뭐 북유럽을 비롯한 이제 몇몇 지역 사람들은 이제 락타제를 생산하는 쪽으로 유전자 변화가 겪어가지고 특히 아마 이제 뭐 추운 지방이나 아프리카의 그 물이 없는 그러니까 이런 지방에서는
네.
우유를 젖을 먹는 거죠. 뭐 우유만 아니라 뭐 락타젖도 있고 염소젖, 야크젖, 뭐 다양한 양의 젖도 있고요, 말의 젖도 있고 이런 걸 먹으면서 있다고 해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인의 약 98%, 프랑스인과 독일인의 약 90%는 락토스를 대사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이 이제 남부 유럽인가 북아프리카인에 가면 한 40% 정도.
네.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우는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어허.
근데 그렇다 해도 락토스 과민증이나 뭐 그 유당 분리증에 걸리신 분도 해도 뭐 하루 250ml 정도의 우유는 별탈 없이 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한 잔 정도는 괜찮은 네. 거네요.
네, 한 잔 이상은 안 해도 한 잔 정도는 네.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치즈에는 락토스가 적거나 아예 없다고 해요. 그래서 치즈 먹고서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따로 우유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뭐 있대요.
속이 편한 우유, 네. 뭐 소화 잘 되는 우유 그런 식으로 따로 나오기도 하고 요즘 또 근데 그냥 휘누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저지방 우유도 나오잖아요.
네. 저지방 우유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싫어.
음식은 맛있는 네.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방 네. 우유는 좀 밍밍하잖아요.
네, 물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유를 좀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저지방 우유가 한국에서는 비싼데 다른 지역이라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저지방 우유 더 싸다고 해요.
진짜요?
네. 한국만 비싼 거래요.
그렇죠.
네. 다른 지역에서는 저지방 우유면 지방 있는 거 덜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방 원래 있는 거 덜어냈으니까 더 싸다. 그리고 뭐 이 저지방 우유로 가지고는 뭐 다른 우유로 유제품 생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저지방 우유가 더 비싸다고 해요.
네. 보면 1000ml짜리 네. 우유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지방 우유가 100원 정도 이상 더 비싸요. 모든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비싸더라고요.
근데 보링 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저지방 우유가 한 30% 정도 더 저렴하고.
일본도요.
네. 그리고 영국이랑 미국, 태국은 가격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 보면 이 저지방 우유가 더 비쌀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냥 비싸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고
더 좋고 뭘 좀 더 해가지고 더 비싼가 싶기도 하지만 네. 만드는 과정은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냥 우유를 만들 때도 이제 원유 표준화 과정이라는 걸 거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원유에는 유지방이 한 4% 정도 들어있으면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3.5% 정도로 이제
덜어내야 되는 거죠.
네, 유지방을 덜어내는 거죠.
네.
그런데 거기서 그냥 좀 더 덜어내면 저지방 우유가 되는 거고 그냥 뭐 좀 덜 덜어낸 거는 그냥 일반 우유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정 과정이 똑같고 그리고 이제 게다가 저지방 우유는
더 덜어내는 거니까
덜어낸 걸로 또 막을 딴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지방 우유가 더 싼 거죠.
이게 싼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죠?
네.
네, 제 생각에도.
굳이 뭐 더 비쌀 이유가 없는 더 비싼 거는 기업이 돈을 더 받고 싶으니까.
네.
그런 것이겠죠.
좀 미국에서는 또 우유로 다이어트 합시다 해서 저지방 우유로 다이어트를 해라. 이런 광고도 캠페인도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1871년에 이제 크림 분리기가 개발된 후에 이제 우유에서 크림, 즉 지방을 분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저지방 우유가 탄생을 한 거죠. 저지방 우유는 맛이 좀 없잖아요.
좀 밍밍한 맛이 있죠. 밍밍하죠.
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그 밍밍한 이유도 따로 있나요?
네.
저는 뭘 빼내가지고 밍밍하다고
네,
생각했어요.
네, 빼내고요. 또 거기 네. 또 뭘 넣는데요.
아, 뭘 넣기도 해요?
키키한 맛이 나는 게 그 저지방 우유에서는 지방을 빼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건조 유단백질을 탄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저지방 우유에서 약간 키키한 맛이 나는 게 건조 유단백질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걸 넣어서 더 비싼 건가?
그래서 뭐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빼고 뭐 건조 유단백질 더 넣으니까요.
네.
그리고 시중에 거의 모든 우유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A랑 D도 보강해서 넣는다고 해요. 우유 사러 가면 종류 많잖아요, 맞죠?
네.
그냥 우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칼슘 우유도 있고 저지방 우유도 있고 뭐 소화가 편한 우유도 있고.
그렇죠.
네. 우유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해요. 더 다른 나라는 더 많이. 그럼 이렇게 크림 불리기가 나오면서 더 추가하면서 비타민도 추가하고 뭐 칼슘도 추가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우유의 종류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에 가면
네.
우유를 4리터짜리 우유를 판대요.
그쪽 사람들은 어쩌고 뭐 우유를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엄청 크죠. 근데 그게 우리는 종이팩에 담겨있는 우유만 먹잖아요.
네.
거기도 종이팩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캐나다의 4리터짜리 우유는 비닐백에
백이 비닐백? 네,
비닐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어.
비닐봉지 같은 거 안에. 그래가지고
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한테 이 비닐에 담겨있는 우유 먹는 촌뜨기 애들이라고 놀리기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종이팩이 아니라서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네.
뭐 나중에 버릴 때도 편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아, 비닐에 넣군요 우유를.
네, 그래서 뭐 이거 전용 통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비닐백을 사가지고 이 비닐 우유를 사가지고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제 끝에 가위로 탁 자르고 예, 부어서 마시더라고요.
그런 거군요. 우유는 맞죠? 한국에서는 종이팩이나 아니면
네.
삼각형 모양. 종이팩이나 위에가 아무튼 네모난 종이팩이랑 네. 플라스틱 통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유팩으로 유명한 브랜드 회사가 테트라라고
네.
있던데.
테트라?
네. 이 북유럽 쪽에 있는 기업인데
네.
어느 나라더라? 아무튼 나라의 네, 기업인데
나라인데.
이제 그 서울 우유 중에 커피 우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비닐에 담겨 있는 이제 그걸 이제 만든 회사. 네. 테트라.
그 좋아해 커피 우유 그거. 네. 딱 잘라 가지고.
보리 씨 목욕탕 가면 마시는 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가끔씩 먹고 싶어서 사 먹는 것 같아요. 마트 가면 세 개 얼마 해 가지고.
네.
있어 가지고 그냥 가끔씩 위에 거 잘라 가지고.
저희 목욕탕 가서 마신다고 안 했어요?
목욕탕에서 근데 목욕탕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네.
목욕탕 바리스타가 만들어주시는 커피를 먹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우유팩, 근데 지금 우유팩은 우리 딱 왜 삼각형으로 위에 생겼잖아요.
네.
딱 뭐라고 해야 되지? 손으로 딱 펼쳐서 여는 네. 거?
반대쪽으로 또, 여시고.
네네. 그거는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완전.
이게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는 삼각 지붕 모양의
네네.
케이블 톱? 우유팩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전쟁 6.25 전쟁 때인 1953년에 이제 개발됐다고 네. 합니다.
50, 60년 됐네요 나온지.
네 이제 우리나라 분이신 신석균 박사님께서
네.
개발을 했는데 이때가 되게 혼잡한 때였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특허권 네. 같은 거는 이제 받지 못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전 세계로 이제 퍼져서 이제 그냥 국제 표준이
되었네요.
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거 특허권 갔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또 굉장한 발명품이죠.
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가위로 잘라 먹거나
비닐이죠.
지금
캐나다죠. 비닐을 먹었겠죠.
네.
참 씁쓸하네요.
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네.
아쉽네요.
아쉽어요.
네.
또 우유 하면 그 중국의 멜라민 우유 기억하십니까?
아주 잠깐 뭔가 그런 이야기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008년 9월에 이제 중국에서 멜라민이 함유된 이제 우유를 팔아가지고
네.
그 멜라민이 뭔지 찾아봤더니 페인트와 플라스틱에 쓰이는 금지된 공업용 화학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우유에 왜 넣죠?
그걸 물로 희석한 우유에 멜라민을 첨가하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아, 그 우유를 물로 희석해서 그걸 네. 넣으면 좀 이렇게 더 뽀얗게?
뽀얗게, 맛있게
되니까.
보이는 거죠. 그 이 멜라민을 만든 분유를 애기들이, 중국의 애기들이 먹은 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 기억이 나요, 이제.
그래가지고 애기 몸에 이제 흡수된 이 멜라민 첨가물은 신장의 기능을 심하게 손상시켜가지고 신장 결석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적어도 2009년 7월에는 적어도 6명의 아이가 죽었다고 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30만 명 이상의 이제 아기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중국에서는 우유도 막 장난치냐 하면서 또 뭐 우유 독약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또 뭐 한국에 또 뭐 들어왔다 해가지고 난리를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또 한창 진짜 큰 뉴스였던 네, 것 그렇었어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유가 이제 독약 같다 해서 하얀 독약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멜라민은 좀 심했지만 옛날에도 뭐 물 타는 건 기본이었고요.
우유에
네, 18세기나 이런 쪽에는 그때는 이제 살균도 안 된 우유잖아요. 그냥 원유잖아, 원유.
네, 그렇죠. 소에서 그냥 딱 짜낸 네,
그 거. 그 원유에 물을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 타면 또 티나니까 분필 가루를 갈아가지고 분필을 갈아서 가루를 해서 넣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더 심한 것은 소의 골을
네?
뇌를
아, 뇌.
네. 넣으면 거품이 잘 난대요. 약간 거품이 나면 뭔가 신선할 것 같고 해서 소의 골을 넣기도 하고요. 되게 진짜 독약? 하얀 독약 해가지고
네.
또 죽은 사람이 진짜 많았대. 그때 우유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 약간 복불복 해가지고 재수 좋으면 아주 맛있는 건강한 우유를 먹는 거고
네.
재수 나쁘면 그런 이상한 우유를 먹고 그래서 우유를 먹고 좀 결핵 같은 걸 많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온살균 해가지고 이제 파스텔르 박사님이
네.
했더니 저온살균으로 인해서 이제 안전한 우유를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스텔르
아저씨가 대단한 분이셨어요, 맞죠? 미생물학자로
네.
예, 저온살균의 영어가 pasteur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스텔르 이름을 따서 네. 만들어진 거죠. 파르트스테르 씨는 이제 우유보다는 와인이나 맥주 이런 걸 소독하는 살균화를 개발하셨는데 그것을 1886년 화학자 프란츠 리터 폰 손스 속슬레 씨가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폰이 들어갔으니까
네.
귀족이시겠죠.
네,
폰 속슬레 씨가 우유를 일정 온도로 가열하면 우유의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네.
파스텔르의 저온 살균을 심화시킨 방법을 썼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저온 살균이 된 우유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유 살균 방법이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대요.
네.
보링 씨가 말씀해주신 저온 장시간 살균법.
네.
이 이제 지금 파스텔르 우유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살균하는 방법이죠.
네.
파스텔 우유는 근데 좀 맛이 좀 다르지 않아요?
네, 더 다른 진하고 것보다?
네.
고소한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63도에서 65도 사이에서 30분간 네. 가열을 하는 이제 파스텔르 씨가 발명하신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요거는 근데 30분간 가열하잖아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이 연속적으로 이 살균을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방법이
비싸군요. 파스텔르.
네, 음료가. 그래서 그게 비싸다고 해요.
네.
이제 뭐 젖소 관리도 청결하게 해야 되고
네.
취급도 까다로워서 제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맛있는데 비싸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거 말고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살균 방법이 초고온 순간 살균법이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는 우유가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거의 다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저 어제 우유를 봤더니 적혀 네. 있더라고요.
130에서 135도에서 네. 한 2초간 살균하는 방법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네.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해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거의 열 처리가 잘 되는 거니까. 균이 많이 없어지고요.
네.
하지만 이 저온 살균법에 비해서는 좀 파괴가 많이 되겠죠. 영양소
네,
같은
그러겠죠.
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는 또 고온 순간 살균법이라고
네.
한 70도 초반쯤에서 한 15초간 살균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뭐 어떤 우유인지
저도요.
뭐 건국 헬스 플러스, 덴마크 우유, 연세 골드, 36 아마라스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이거 잘 먹을 일이 없는 우유라서
잘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건 또 어떤 맛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유처럼 사각형의 팩에 들어있는 이제 우유는 멸균 우유라고 해요, 멸균.
아, 네, 맞아요, 멸균. 네,
유통기한이 엄청 길죠. 그런 우유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유 급식할 때.
네.
방학 때는 우유 급식을 못 받아 먹잖아요.
네, 네.
그럼 방학하기 전에 이제 조사지 같은 걸 돌려요. 그래서 네. 방학 때 멸균 우유 살 사람. 조사하는 거 그런 거 있었는데
사셨나요?
샀죠.
어머, 휴지폰 사면 되지.
학교에서 사라고 해가지고
착한 학생이에요.
멸균 우유도 팔고
네.
분유도 팔고요.
학교에서요?
네.
어, 네.
왜 그렇게 아이들에게 우유를 많이 먹이려고 했던 걸까요?
정부 차원에서 엄청 네. 밀었나 봐요.
좀 우유를. 정책이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학교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저희는 빵이나 뭔가 햄버거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가끔씩
네.
그럴 때 나왔어요. 우유가
같이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나왔지.
우유 급식에서 따로는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웃기네요. 또 뭐 소개하고 싶은 게 우유에 대한 신화
네.
있잖아요. 어떤 신화, 우유에 대한 신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 헤라랑
네.
그거는 우유가 알 젖이네요.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
저 헤라 뭐 애기한테 젖 좀 주러 해가지고
네.
네. 그걸 떨어진 그 젖이 헤라클레스가 먹다가 남은 젖이 은하수가 되었다.
헤라클레스가 누구 젖을 먹었는데요?
제우스 부인 헤라 거를요.
아, 헤라클레스가
네,
헤라의
제우스 밖에서 나온 애기의
네, 헤라의
모유를
네.
먹다가
네, 흘린 먹다가 것이 흘린 것이
네. 은하수가 되었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로마의 건국 시조가 있잖아요. 로물루스와 레무스.
그거 기억납니다. 늑대 젖을
네,
먹고
자랐고요.
네.
또 아기 제우스와 아기 유피테스. 유피테르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최고 신인데요. 이 아기들도 염소젖과 꿀을 먹고 자랐다고 해요. 네, 염소젖을 먹었고요. 또 북유럽 신화에 태초의 암소 아우둠나라는 네 개의 거대한 젖줄기가 나오는 이 암소가 있었는데
네.
이 암소가 거인 이미르를 에게 이제 젖을 먹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거인 이미르의 시신에서 우주가 탄생했다. 라는 이제 북유럽의 신화도 있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힌두교에서는 소를 숭배하잖아요.
네.
소도 안 죽이고 소가 차에 지나가도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이 소를 숭상하는 이유도 거의 주된 이유가 우유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에게 생명의 우유를 주기 때문에 소를 숭상한다고 하는데 1995년 9월 21일에 우유의 기적이 힌두교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그건 또 뭐죠?
네, 뭐 우유에서 우유의 바다에서 우주가 탄생했다 이런 신화가 있어요. 인도 신화 중에.
네.
그래서 이제 인도인들은 힌두교 신들한테 우유를 이렇게 한 대접씩 바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네시 이 코끼리 모양 얼굴을 하는 신이랑 시바 신, 이 죽음의 신, 이 비슷한 인도 힌두 신들이 이제 우유를 좋아하시는데 어느 날 9월 21일에 우유 받았는데 우유 다 사라진 거예요.
어째서죠?
근데 그게 인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 세계를 거쳐서 다 그날 하루
네.
힌두 신들이 바친 우유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995년 9월 21일이 20세기에서 가장 잘 기록된 심령형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 없어졌으니까.
네. 우유를 마신 힌두교 신들 해가지고 이런 뉴스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가 우유죽을 먹고 부처님 되었다는.
우유죽을 먹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되시기 전에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좀 명상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단식이 끝나자 이제 동네의 소녀 하나가 우유와 꿀을 섞어 만든 쌀 푸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드렸다고 해요. 이것을 시타르타가 마시고 명상을 계속 한 다음에 영적 각성에 들어서 부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군요.
네. 그래서 우유는 뭔가 신화랑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뭐 소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유럽이 뭐 에우로파 해가지고 제우스가 여자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해서 소로 변신시켜가지고
맞아요.
소로 타고 가다가 네. 거기가 이제 유럽이 되었다. 그런 것처럼 뭐 소랑 우유랑 이런 데가 신화랑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딸기우유에 대해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이걸 네. 또 제가 간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기우유 보면 색깔이 붉잖아요.
네.
분홍색이잖아요. 예쁜.
핑크색.
네. 그런데 그 분홍색, 붉은색 색소가 벌레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딸기우유 같은 거 보면 네. 성분을 보면 이제 코치닐 색소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 코치닐 색소는 딸기우유뿐만 아니라 뭐 게맛살이나 햄 같은 데도 다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 붉은색을 내는 천연 색소가 바로 코치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색소의 원료는 우리나라 말로 연지벌레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연지곤지 할 때 그
네.
연지
아, 네.
벌레예요. 연지 붉은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벌레를 그냥 막 빻아서 넣는 그런 건 아니고
네네.
이 벌레를 우려낸 물이라고 해야 하나? 그냥 벌레에게 벌레에서 네. 붉은색 그 어떤 그게 나온대요.
네, 어떻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벌레를 이제 한번 목욕시키면 이 붉은색 물이 나오고 그걸 또 네. 이렇게 잘 말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 코치닐 색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 코치닐 색소가 이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왜요? 벌레로 만들어서?
그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일인데
네.
스타벅스에 보면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가 있잖아요.
네네, 있어요.
그런데 한 2012년 초쯤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저희는 코치닐 색소는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천연 색소를 씁니다라고 말했는데
네.
코치닐 색소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네.
코치닐 색소.
근데
이게 뭐 천연 색소긴 한데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
네.
채식주의자도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네네.
야채만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생선도 같이
생선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우유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도 있고 그러면 이제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는 유제품까지 먹는 채식주의자분들은 드실 거잖아요.
크림이니까요.
네. 우유로 만든
나오고, 네.
유제품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여기에 벌레가 그러니까 코치닐 색소가
네.
그 코치닐 색소는 이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선 거죠. 유제품까지는
네.
먹는데 이 벌레로 이렇게 어떻게 어쨌든 벌레를 막 그렇게 그대로 풍덩 넣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뽑아낸 성분이 들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서 이제 미국 채식주의자 사이트인 This Dish Is Veggie라는 사이트에 이
네.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고소하겠다. 라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뭐 색소인데 맞죠?
네, 그래서 코치닐이 뭐 중남미 지역에 이제 선인장이 기생하는 연지벌레로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이게 천연 색소라고 해서 완전히 그렇게 막 무해한 그런 게 아니라,
네,
알레르기 반응은 유발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우유 같은거나 뭐 그런 걸 드시면 안 되겠죠.
안 되군요.
네.
벌레로 만드는 색소였군요.
네, 해서 보면은 네. 뭐 이렇게 코치닐 색소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딸기우유에.
네, 한번 딸기우유 먹을 때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유에 대한 잡수단은 마치겠습니다.
네. 당신은 지금 잡식가를 위한 수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보링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 이야기. 오늘은 우유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저는
네.
이번에 밀크의 지구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책이 예쁘게 생겼네요.
네.
좀 민트색.
책입니다.
표지 색깔입니다.
네, 헤나 벨튼이라는 분이 지으신 분인데 지으신 책인데
네.
이분은 이제 동물과 인간 역사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학자가 지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유의 지구사가 아니라 밀크의 지구사잖아요.
네, 차이가 있나요?
네, 밀크는 게르만어의 메올크에서 나왔습니다.
메올크.
메올크. 그 뜻은 젖을 짜다 또는 젖을 빼내다 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네.
여기서 젖은 우유만 뜻하는 게 아니라 포유류 한테 나오는 젖을 다 말하는 거죠. 밀크는.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서는 밀크를 그냥 우유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네.
그 우유는 소의 젖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소우니까.
네. 그래서 밀크 하면 외국에서는 우유셔도 되고 다 되는데 왜 동북 아시아의 이 나라들은 왜 밀크를 원래 뜻이 아닌 우유로 인식을 할까? 왜 이럴까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네.
왜 그럴까 하면 우유가 이제 밀크 우유가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가 일본인 거죠. 일본. 19세기 말 이제 서유럽에서 구축된 이제 소젖 위주 우유 소의 젖을 위주인 낙농업이 일본에 들어온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밀크를 우유라고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유라고 하고 중국에서도 우유, 소젖, 밀크는 우유, 소젖이다 이렇게 합니다.
네.
하지만 유목이나 목축민들은 이제 밀크가 결코 우유젖이 아닌 모든 포유동물의 젖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가 그래서 밀크의 지구사하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밀크는 우유도 되고 뭐 소의 젖, 말의 젖, 모든 젖이니까 고대에서부터 그런 밀크를 인간들이 마시는 거죠.
네.
또 뭐 고대 벽화에도 우유를 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소가 그냥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소가 새끼가 있어야지 옆에 아기가 나오 그 젖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겠네요.
네, 젖샘에서 젖이 나오려면 젖 분출 반사. 네, 아니 뭔가 이렇게 때리면 막 다리 펴지고 이런 반사 있잖아요.
네네.
아기가 손 좀 꽉 잡고
네.
그런 반사처럼 새끼를 떼놓고 젖을 짜면 그 반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젖이 잘 안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고대의 벽화에는 인간이 젖을 짜는데 그 앞에 송아지가 있는 그걸 이제 알았다고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야지 젖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짜 새끼 옆에 놔둘 때도 있고 새끼 가죽 같은 거를 소가 송아지 죽었다 치면 예를 들자면
네.
송아지 가죽 벗겨가지고 집을 넣어가지고 가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새끼에 오줌 같은 걸 묻혀가지고요.
잔인해.
그런 것도.
잔인해 이건 좀.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항문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네.
젖이 나온다고 해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사진이 있어요.
이상하네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소의 항문에
네.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네.
소가 젖이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염소젖도 있고 말젖도 다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소를 젖을 이렇게 잘라가 사진 너무 웃겼어요.
네네.
잠깐만요.
네. 아까 사진 보린 씨가 저한테 책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네.
진짜 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아이가
네.
소의 엉덩이 쪽에 얼굴을 대고 정말 이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소 같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유럽 쪽에서 이제 우유를 소의 젖을
네.
먹기 시작하게 되다가. 처음엔 도시나 이런 쪽에서 많이 했는데 진짜 엄청 비위생적이게 했던 거죠. 왜냐면 소는 넓은 낙농업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 대도시 근처에서 우유의 소비가 있는 근처에서 그 소를 키웠으니까
네.
되게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소를 키우니 병이 엄청 많이 돌았던 거죠.
맞아, 소똥도 막 잘 못 치우겠고 그렇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심지어 서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뭐 한 달 이민이 떠나졌잖아요.
네.
그때도 소를 배 태우고 갔대요.
네.
그때 거기서도 우유를 먹을 배 속에 배에서도 우유를 먹으려고요.
와.
그만큼 서유럽 사람들에게 우유는 뭐 건강의 상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예전부터.
네.
그래서 뭐 파스텔르가 이제 저온 살균 개발을 하기 전까지는 진짜 비위생적이지만 그 건강한 느낌. 그러니까 이중적인
먹고 죽고
그런 게 많았, 네. 그런 이중적인 그런 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유가 붐이 된 것은 산업혁명 시기라고 해요. 산업혁명 시기에 대해서 되면 이제 공장들이 많이 필요하면 노동자들이 네.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성들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 노동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유를 모유로 대체 우유를 모유 대체로 대체물을 하기 위해서 우유 캠페인이 엄청 커졌다고 합니다.
또 그런 그 배경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유 대중화에서는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빨리 아기 젖을 떼고
아기를 이제 대신 우유를 먹고
네, 먹이는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유가 붐처럼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분유도 네. 나오고요.
네.
또 소를 이제 미국에 갈 때 거기서 좀 안상하게 우유를 먹고 싶다. 그렇게 하다가 만든 게 연유라고
연유.
해요. 설탕에 넣고 약간 살균된 우유 해가지고 네. 연유도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우유가 아시아에 온 것은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산업화된 낙농을 이제 일본이 서유럽에서부터 받는 거죠.
네.
그럼 뭐 그때는 소의 젖만 먹었으니까 밀크를 이제 우유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에도 시대 이후에 홋카이도를 점령을 합니다. 일본이.
네.
그 전에는 홋카이도가 이누이트가 아니라
그족 이름
족 이름 있잖아요, 맞죠?
네.
그 옛날에 샤먼킹에 나왔었는데.
네, 저
샤먼킹의 주인공 요우의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그 맞죠.
무슨 족이지?
무슨 족이었는데?
찾아봐야겠네요.
그 족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족 사람들 땅을 맞죠? 가져가지고
네.
뭐 키우게 된 거죠. 거기서. 그래서 홋카이도가 되게 낙농하기 좋은 곳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목축장을 엄청 크게 만들면서 이제 우유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유를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시아인들 우유 처음 먹었으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쌀가루 같은 걸 갈아가지고 먹었다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유를.
홋카이도 원주민 아이누족?
아이누족.
네, 지금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학자들이 이제 뭐 서야 서구의 영향을 하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네.
우유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아시아인들도 몸에 좋다. 이런 캠페인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일본 우유 산업 성장이 되니까 이제 조선에도 이제 우유가 전파가 된 거죠. 심지어 1911년 5월 조선 총독부에서는 우유에 대한 법적 규제도 시작했다고 해요.
오, 법으로요?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이죠?
우유는 원유와 탈지유에 한정된다. 연유와 분유는 판매용이다. 그래서 법령으로 조치해서 식민지 조선에서도 우유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또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에서는 그때 우유를 뭐 되게 귀족들, 뭐 우유 부자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 많이 먹다가 한국 전쟁 이후에 우유가 크게 들어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 후에 고아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이제 아이들 관심 많았던 서구인들이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기 위해서 유니세프를 통해서 분유를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25 이후에 분유 수입이 엄청 늘어났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뭐 50~60년대까지만 해도 젖소 홀스타인 종은 네. 별로 없었다고 해요. 거의 뭐 일본에서 우유를 만들어서 갖고 오는 수입이 정도였기 때문에 또 분유로도 애기들 그때는 뭐 워낙 애들이 많아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유에 집중했고 거의 우유 분유는 다 전량 수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신경 썼던 게 우유의 자급자족을 신경 써가지고 1970년에는 젖소를 대규모 수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도시 근처에 목장도 많이 설립을 했고요. 그때는 이제 병으로 된 우유, 위생 우유병에서 똑하고 닿는 네로 파트라슈 네로가 배달하는 그런 우유를 네. 병을 도입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무슨 기자회견은 아니고 기자들이랑 만나는 간담회 이런 데서
네.
자기는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 그런데 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먹어서 그런가? 우유를 잘 먹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듯이 뭐 예전에는 그냥 먹을 것도 없었고 우유는 더더욱 먹기 힘든 음식이었고 또 아시아인데 우유를 안 먹었으니까 락타아제가 네. 없었겠죠. 뱃속에.
그렇죠.
소화를 다 못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꾸준히 먹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자녀들은 이제
자녀들은?
우유를 잘 네. 먹었다.
어.
그러면서 우유 회사랑 같이 손을 잡고 우량 선발대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옛날에는.
네.
이창호 구단께서도 우량 선발대회에서 1등을 하셨다고.
아, 진짜요?
합니다.
어.
네. 하지만 이제 우량 선발대회는 우량아가 되기 위해서는 엄마 저뿐만 아니라 우유를 먹어야지
네.
우량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 우량 선발대회가 어떤 내용이냐면 표준화된 체형의 국민의 기르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어, 더 건장한
체격. 더 건장하고 체격.
그래서
우유는 세계화 표준화에 기여했다고 그런 의미가 있던데 우량 선발대회 의미하면서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이제 우유나 서구의 음식을 먹으면서 서구에 맞춰가는
네.
아시아인들 해가지고 우유가 이제 세계화 표준화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우유가 서구에서는 점점점 먹는 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반면 아시아 쪽에서는 우유를 엄청 폭발적으로 먹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쳐도 뭐 미국인들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하지만 서구 쪽에서는 이제 우유의 정체도 아니고 이제 뭐 내리막길 탄산 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서구 사람들이 또
그렇죠.
뭐 우유도 많이 먹겠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우유 소비가 엄청 늘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우유 급식. 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에서 우유 급식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일본의 우유 급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특히 대만 이쪽에 버블티가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버블티에 블랙 밀크티 해가지고 우유를 넣잖아요. 그러면서 우유 소비가 또 급증하고요.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우유를 약간 홍차랑 같이 넣은 밀크티 개념의 뭐 테타릭이라는 또 음료가 있대요.
네.
그 음료를 또 많이 마셨기 때문에 또 우유 소비가 늘어났고요. 또 중국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우량 선발대회처럼 또 중국에서도 지금 우유를 엄청 많이 먹는다고 해요. 중국에는 멜라민 우유도 있었지만 엄청 우유가 깨끗한 느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제가.
중국에서는?
중국의 유학은 아니고 어학연수인가?
네.
갔던 친구가 말해줬는데 중국에서는 우유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우유가 더럽다고. 그러니까 비위생적이라고.
네.
그래서 한국 우유를 많이 먹는데요. 마트, 큰 마트에 가면 한국에서 수입한 우유들이 있는데
네.
그 우유들은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중국까지 수입이 되는군요. 수출이 되는군요.
네, 수출이 되나 봐요. 그래서 뭔가 우유가 중국에서 약간 우유 먹지 말라는 이야기도 네. 있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뭔가 중국에서 만든 우유가 약간 비위생적이다.
그런 생각이 있군요.
네. 그래서 웬만한 우유를 먹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한국 우유는 괜찮다.
네.
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유럽 여행 갔었는데
네.
엄청 우유가 엄청 맛있었다고 해요.
유럽에서는 네. 한국보다 보다 더
네. 네. 저 동생도 저처럼 우유를 좋아하는 아이는 아닌데 이게 우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젖소 있잖아요. 젖소.
네.
얼룩무늬 젖소. 우리나라는 거의 그 젖소에게서 우유를 만드는데 유럽에서는 우유가 그 조소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젖소에서
네.
우유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 젖이종이라 해가지고 엄청 푹신푹신한 소가 있어요.
푹신푹신?
네. 엄청 푹신푹신하게 생긴 것만 봐도
네.
엄청 푹신푹신하게 생겼는데 네. 그 소여사, 강체연구소사 작가께서도 그걸 키웠는데 집에서
네.
소의 그 빗질을 하다가 잠들 정도로
소가
푹신푹신해가지고 약간 그런 종인데 그 종이 우유가 유지방도 더 많고 지방구가 더 둥글고 크기 때문에 맛이 엄청 진하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먹었을 때 엄청 고소해가지고
네.
엄청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카페라떼를 먹었는데 스타벅스에서 한국 카페라떼랑 맛이 아예 달랐다면서.
오.
네, 우유가 다르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 저지종의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우유 브랜드가 따로 있다고 해요.
와.
조금 네. 더 비싸지만 그런 우유를 먹는다고 하는데 만화에서 또
네.
어떤 만화였더라? 요츠바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요츠바가 아빠가 비싼 우유를 먹여줬던
요츠바에게
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저지종 우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보면
네.
그럼 그렇다고 해요.
음흠.
그래서 이 홀스타인 우유 종이 그냥 우유가 일단 키우기 쉽고 이게
네.
또 우유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거의 다 이런 종을 키우니까 다 획일적인 우유 맛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럽 갔다 와서 먹으니까 한국 우유는 그냥 맹물 같고
네.
한국 그냥 오리지널 우유가 저지방 우유 같고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한국 우유 맛이 없다고.
근데
그게 또 제가 또 축사 이런 책을 또 읽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맛이 없는 우유를 먹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치즈도 진짜 일본이나 이런 치즈가 더 맛있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는 더 맛있는 우유를 만드는 소로 가지고 치즈를 만들고 유제품을 만드니까
네.
더 맛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물소에서도 젖을 만들거든요. 물소 젖을 가지고 또 치즈 만드는 것도 있어요. 유럽에서는.
그 또 뭐 다른 뭐 치즈 이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그런 거가 네.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맨날 홀스타인 젖소로만
네.
이제 뭐 유제품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하니까 맛이 뭐 그게 그거다.
맛이 확실히 네. 차이가 있겠네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저온 살균 하면서.
네.
우유가 이제 엄청 폭발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고 위생적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건강의 신화 우유를 뭐 건강의 신화 그럼 우유 거품도 있고 또 그 광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유를 팍 떨어뜨려가지고
왕관이 뭐야?
팍 생기는
그러면 신선한 우유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순백의 밀크 해가지고 뭐 순수와 순결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유는 하얀 독약 하얀 묘약
네
이런 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죠? 거의 다 깨끗한 위생적인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아 타락 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타락이 낙타타.
낙타타?
네. 낙타의 타.
네.
요구르트의 락.
네.
죽의 죽에서 타락 중인데요. 왕에게 특별하게 겨울에 대접했던 음식이라고 해요.
네.
중국에서는 낙타 젖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오~
중국에 뭐 고비 사막인가 몽골인가요?
네.
중국에서는 사막도 있고 하니까 낙타가 많았겠죠.
네.
또 실크로드를 왔다리 갔다 하면서 낙죽, 낙타의 죽, 낙죽 또 우유죽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이제 왕 암소의 우유를 가지고 음력 10월, 11월, 12월쯤에 내의원에서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재현해서 먹어보면 그냥 별로다. 그냥 쌀 그 죽을 끓여다가 이제 우유를 좀 넣고 끓여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럭저럭이다.
왕이 먹던 음식이지만 그냥 네.
그냥 그렇다.
네.
조선 시대에는 중요한 이제 왕의 뭐 영양 보충, 기력을 위한 음식이었던 거죠. 영조 임금님께서도 많이 드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제일 장수하셨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그 타락죽을 만든 사람을 타락장이라고 해가지고 장인으로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냥 죽 만드는 건데?
네, 그냥 물에 밥 풀어서 죽 만드는 건데 타락장이 있었고요.
네.
그 승정을 이게 나오는데 타락장이 음력 10월, 11월, 12월 세 달만 일하잖아요. 타락장들은
왜요? 다른 때는 일
일을 안 했대요.
왜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옛날 조선 그 조승우에서 나온 마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네, 기억이 나요.
마이 나오는 사복씨라는 이제 말 키우고 동물 키우는 것에 곳에 이제 소속돼 있었다고 해요. 타락장이 타락장은 세 달만 일했으니까 딴 날은 또 별로 일이 많이 안 하셨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궁상시 해가지고 이제 조선의 제례를 지내시는 이런 부가 있는데 근데 제사가 뭐 엄청 많이 지냈겠죠. 그때는 더 많이.
네.
1년에 몇십 번씩 지냈는데 이 사람 놀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타락죽 만드는 사람들이.
타락죽 만드는 놀고 있어. 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죽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요리 솜씨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말이 아니라 소로도 짰지만 이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네.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아, 제사 일.
네.
네.
제사 일을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사복씨 열받아가지고
네.
다시 끌고 오고 다시 데리고 가고.
아, 사복씨는 우리 소속인데 왜 데리고 가냐. 우리 소속인데
내가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냐.
네.
궁상시에 너희 놀면 뭐하냐. 요리도 잘하는데. 음식 좀 만들면 되지, 제사 음식. 그거 싸웠다고 해요.
아, 또 그런 이야기가 있군요.
네, 타락장이 두고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타락죽은 이제 왕실의 중요한 음식이었고, 뭐, 이제 늙은 왕실의 사람들도 많이 먹었고, 뭐, 왕비님도 먹었고,
네.
왕도 먹었고, 왕세자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맛이 있는 음식 아니었지만, 정성을 가지고, 소의 이 암소는 그냥 한우가 아니겠죠. 한우겠죠. 그때는 조선시대니까요.
네, 전통 누렁이
네.
소 같은 거요.
젖도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송아지 앞에 두고 아주 힘겹게 젖었다는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요.
오.
네. 노인을 공경하는 이런 마음과 정성이 담긴 타락죽이 이야기도 마치겠습니다.
음식과 관련된 사연을 잡수다로 보내주세요. 잡수다 골뱅이 naver.com japsuda 골뱅이 naver.com 잡수다 골뱅이 naver.com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릴게요. 그거 먹어봤어?
그거 먹어봤어?
에서는 고릉 씨가 또 뭐 많이 드셔보셨다고요?
아, 좀 많이 드셨습니다.
네.
먼저 폴바셋 카페라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폴바셋이 뭡니까?
예, 서울에만 있는 커피 체인점이에요.
아직 부산에 안 생겼나요?
네, 부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카페라떼가 참 맛있다고 해서 예, 서울 갈 때 가끔씩 있으면 가게가 가봤는데 처음에는 아이스를 한번 먹어봤었어요.
네.
아이스는 그냥 그럭저럭이었어요. 저는. 근데 막 찾아보니까 아이스가 질리다 해가지고 아이스를 먹었었는데 그냥 뭐 맛있네 하고 끝이었는데
네.
최근에 서울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를 막 따뜻한
따뜻한
카페라떼를 먹었는데
네.
진짜 진하고 제일 뭐 지금까지 먹어봤던 카페라떼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오.
가격이 5,000원 정도.
네.
그래서 좀 비쌌긴 했는데 진짜 뭔가 커피랑 우유의 이 조화가 진짜 뭔가 엄청 매력적이고 묘했고 남달랐습니다 진짜. 근데 여기 보니까 우유를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우유가 오리지널 메일 우유, 저지방 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중에 선택을 해서 카페라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리지널 메일 우유면 그냥 우리가 우유. 사 먹을 수 있는 메일 우유 아닌가요?
네네, 그래서 오리지널.
근데 왜 특별하죠, 맛이?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특별한 왜 특별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하고 맛있어서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맛있냐면서 커피가 맛있어서 맛있나요? 우유는 그냥 메일 우유인데.
네, 우유는 그냥 메일 우유 네. 쓰겠죠.
네, 그래서 왜 맛있을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이게 우유도 뭐 메일유업 거 쓰고 해서 뭐지 찾아봤더니 이제 메일유업의 회장 첫째 아드님이 네.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카페를요.
카페 폴바셋을 광화문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또 서울에서는 한 10군데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요구르트 같은 것도 팔고요.
네.
그래서 여기 뭐지 검색했더니 메일유업에서 만드는 커피 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맛이 진짜 진하고 우유 맛이 많이 나는 카페라테였어요. 네. 폴바셋 가시면 카페라테를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초코 우유 리뷰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초코 에몽과 메일 카페라테 초콜릿 라떼 이 우유가 제일 진해요. 초코 우유 중에서. 초코 에몽은 한때 붐이 라고 할 정도로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초코 우유가요?
초코 에몽.
아, 초코 에몽이.
초코 에몽이요. 초코 에몽은 남양에서 나온 거고 전지 분유 70% 코코아 분말 1.7%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 이게 먹으면 진짜 뭔가 진한 초코의 맛이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먹어봤는데 예전만큼 진한 맛이 아니었어요.
또 약간 좀 맛이 변했어요.
또 맛이 변했어.
네.
몰라 맛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맛이 아니었어.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가격은 1,000원인데
네.
GS나 이런 데서 2+ 1을 많이 해요. 초코 에몽 괜찮았어요. 또 매일 카페라떼 초콜릿 라떼는 녹차라떼도 있고요.
네.
초콜릿 라떼도 있는데 엄청 진해요. 이거는. 근데 이게 다 먹는 순간 뭔가 꾸덕해. 꾸덕한 느낌.
저 녹차라떼는 먹어봤는데 네. 진짜 확실히 진했다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녹차라떼 진했고 네. 찾아보니까 원료 60%에 가나생 초콜릿, 코코아 파우더 두 종류를 합친 초콜릿 원료가 6.3%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여기 원료가 들어있었고요. 가격은 1,600원 비쌌습니다.
네.
이제 뭔가 진짜 이게 탁 첫입부터 걸쭉한 초코의 맛이 확 느껴지는 찐득한 맛이었어요. 우유인데. 좀 달고요. 그래서 비싸가지고 그렇지 진짜 초코 우유 진짜 먹고 싶다 하면 이거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일 카페라떼 초콜릿 라떼요.
네.
아주 진합니다.
진한 맛.
녹차라떼도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것도 진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드셨군요.
네.
저는 우유잼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요즘 또 인터넷에 우유잼 만들기 같은 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잼 하면 딸기잼, 뭐 블루베리 잼.
과일로 만든?
그 정도라고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데 우유를 또 이렇게 오래 끓이게 되면 좀 네. 되직한 느낌의 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연유랑 좀 비슷하기도 하죠.
할 것 같아요. 설탕 네. 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료는 우유랑 생크림이랑 설탕입니다. 그래서 집에 뭐 남아있는 우유가 있다면 또 한 30분 정도 또 천천히 끓여내면 이제 이 쫄아가지고 우유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활용이 많이 가능한 게 안에 또 넣는 재료에 따라서 종류가 많아져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닐라빈을 넣으면 바닐라 밀크잼이 되고 아니면 또 녹차 가루, 가루 녹차 넣으면 녹차 밀크잼, 코코아 넣으면 초코 밀크잼, 아니면 또 요즘에 홍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홍차 잎 우려내서 넣으면 이제 홍차 블랙티 밀크티,
밀크잼.
네 밀크잼이 됩니다. 뭐 또 보니까 종류가 호박도 있고 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왜 유기농 박람회 가서 이 홍차 이 밀크잼 먹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뭐 향긋하고 그죠? 달달한 우유의 맛도 있고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한번 시간 나실 때 이 우유를 끓여가지고 밀크잼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는 동생이
네.
유럽에서 사온 게 밀크잼이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어떤 걸 사오셨길래?
엄청 유명한 잼 회사 걸 갖고 왔는데
네.
이게 뭐 수입이 안 되나, 수출이 안 되나 해서 어. 본토에서 뭐 산다는
네.
말을 듣고 동생이 사왔었는데 밀크잼이었어요. 그게 생각해 보니까 네. 갈색이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맛이 없었어요. 되게 달고
아 너무 달아서 맛이
달고
없었나요?
맛이 없어서 과일잼이랑 다소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네. 잼보다는 뭔가 스프레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맛이 없어가지고 먹다가 버렸던
아이고.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결론은 맛이 없었어요. 밀크잼이. 그럼 그거 먹어봤어도
네.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배는 안 고프신가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물도 좀 마셔가며 체할라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밥 한 끼 합시다. 잡식가를 위한 수다.
네, 33번째 우유에 대한 잡수다를 오늘 또 했습니다.
우유도 정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네, 그냥 이제 마시는 휘누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우유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해서
기억나는 거 연지벌레.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유를.
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게 음식이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음식 먹으면서 또 잡수다 들은 이야기도 또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 32번째 잡수다는 무엇이 될까요?
32번째 잡수다는 푸딩 하실까요?
푸딩 하자.
영화관에 나오면 경악하게 되는 그 광고 속에 그 제품.
푸딩.
푸딩. 네. 시중에 요즘 또 푸딩 종류가 다양하게 또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예전보다 확실히 종류가 다양해졌죠.
네. 푸딩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다음 네.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